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은 그 앞에 언급된 말씀들과 연결할 때 어찌 보면 조금 돌연해 보입니다. 1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껏 히브리서가 요 4장 12절에 이르기 전에 앞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 저들이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에 죽어 넘어간 사실들을 인용하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나 또는 우리에게 그런 본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하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온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떡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의 연속성을 가진 뜻으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실패를 언급할 때 성경이 저들의 실패의 핵심되는 내용을 떡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떡을 선택한 잘못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같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떡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분별, 결정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떡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으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자가 되는 것과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 이 둘 사이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간단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체계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근본적인 사상은 물론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벌받는 것입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리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한 사람인 다니엘이 그 잡혀간 포로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표현들은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는 실상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회개에 그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훨씬 더 초점을 분명히 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기 전에 드린 말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근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다 해서 하나님을 편들면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벌준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때 예수를 안 믿은 벌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옥을 갑니까? 지옥 가도록 원래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불신과 배반의 대가가 아니라 그 전에 지옥 가게 돼 있었던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래의 형벌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안 믿은 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얘기도 몽땅 그겁니다.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초점으로 삼고 가르치려는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크게는 뭐 다 같습니다만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가서 이런 식이죠.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굶어서 허약한 것이지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이게 떡입니다. 밥만 먹으면 기운을 채운다. 이게 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넌 중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뭐 짠 거 먹지 마라. 뭐 여러분 뭐 성인병에 걸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당뇨나 고혈압 같으면 뭐 이러지 마라. 저런 거 먹지 마라. 하듯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다 뭐냐면 우리가 중병에 걸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린 처방을 따르면 사는 것이고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처방을 따르지 않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병을 치료할 유일한 처방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그겁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해서 하나님 편을 들면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을 반대하면 하나님이 벌주고가 아니라 너희가 현실적으로 어디 있는가 확인해라 이 얘기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중병에 걸려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처방이 떡이냐 말씀이냐 그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 떡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떡을 택하는 겁니다. 떡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굶어서 힘을 못 쓰는 것이지 병이 든 것이 아니다. 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를 아는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은 잘 보시면 이런 거 보세요.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를 외면하여 당한 현실, 이 참담한 현실을 공의가 주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처방이 옳았습니다.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처방을 수납하기를 거절해서 우리가 졌던 중병의 참담한 결과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겁니다, 지금은. 8절 보세요.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고 외면하면 벌받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다시 봅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만 주요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한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한 탓입니다. 주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것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은 탓입니다라는 사실 규명이 더 큰 초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실패하지 마라. 뭘 실패하지 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정당한 치료를 거부할 때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걸려있는 중병의 참담한 결과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반대로 이 말씀이 가진 능력과 힘은 그것을 따를 때 우리를 복되고 영광된 자리로 만들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동시에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봅시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는 중에 그 유혹을 물리쳤다가 무고를 받아 그 감옥에까지 갇히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은 물론 의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는데 말씀이라고 할 필요 없이 곧 여호와의 뜻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께서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이해도 빠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원하고 요셉이 기대한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밀어 올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인도자요, 치료자로서 합당하다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증거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것은 이 하나님, 중증에 걸린 우리가 떡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성경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상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되어 있죠.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찰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래야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105편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사건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인용하여 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한 그때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확인시키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할 만한 순종해야 할 분이다. 그 분이 우리에게 폭군으로, 전제군주로 명령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물건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에 호소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항복을 원하십니다. 굴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총리에 앉을 때 총리라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실력을 내면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20절, 시편 105편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과 재정권과 그리고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는 실력을 가집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그 많은 날들을, 우리 잘 아는 시를 하자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겁니다. 이 긴 시간과 이런 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납득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손에 쥐어준 물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인격적 차원에서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생각엔 이거보다 더 쉽게 왔으면 좋겠죠. 우리 많이 기도하는 것, 죄될 것을 찾아볼 때 눈이 멀게 하시고 옳은 일을 보며 얻은 마음에서 사이다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이건 분명히 범죄라를 알면서 어떻게 하죠? 누가 술 마시러 가자, 뭐 술 먹는 게 꼭 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잘하는 짓은 물론 아니고 거기 가면 범죄적인 일이 더 많이 생기지 거룩한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가서 뭐 안주만 먹으면 되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주만 먹다, 그러나 또 저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내가 그래도 한 모금은 마셔줘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말해, 하나님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취할 것 같으면 입술이 꽉 닫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입술이 안 닫히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 날 따라 술이라는 이름 그대로 술술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미칠 노릇이에요. 그 사고치고 다음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막아달라고 내가 기도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번의 실패 때 딱 오셔서 넌 틀렸다, 넌 뺀치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뺀치가 뭐예요? 벤치로 딱 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실패를 무수히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건 난 안 합니다.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편드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무수한 날, 무수한 시행착오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그냥 기다리시지 않고 훈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고 등을 따돌거리시고 어떤 땐 꾸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보답하는 자리로까지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뭐죠? 율법의 대강령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거든요. 사랑하라, 굴종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항복을 받아내시는, 이 사랑을 받아내시는 작업을 우리에게 해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부 무슨 싸움이었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보고 전부 이쪽엔 천국 보여주고 이쪽엔 지옥 보여주고, 자 어느 쪽 택할래? 지옥? 가. 천국? 좋아. 이렇게 안 하시죠? 그건 안 보여주세요. 천국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안 보여주시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안 보여주시고 계속 설명만 하세요. 예를 들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들을 꺼내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을 편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이걸 붙잡으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무슨 도박식 결정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을 바치고 진심을 바치고 이분을 위해서라면 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라는 사랑의 반응을 하는 자리까지를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 주시고 이거 아닙니다. 그럼 그건 다 떡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어떤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그건 떡인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어떻게 그 역사를 하는가, 그 앞에 있는 비와 눈의 그 예는 얼마나 심오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전기줄 없는 집에 전기가 탁 들어오게 하시질 않습니다. 비를 내려 발전소가 돌아가서 그 전기가 집안에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와 눈이 내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해를 비추사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항복시키고 우리가 항복하는 그때까지 일일이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필요하다면 꾸짖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야 드디어 우리가 열매 맺도록 비를 내리고 해를 비치고 바람을 불게 하듯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만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놓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 하나님께 항복할 믿음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직 부족하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믿게 해달라고, 믿을 조건을 더 많이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믿음의 근거에 관한 성경적 지식과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은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분명하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떡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심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 헌금 내고 출석하고 어떤 명분 있는 일 몇 개 하고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을 실패한 것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 노하심을 격발시킨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돌아오시면 우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이 경고가 얼마나 적절하며 분명합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누구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무슨 뜻이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모든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진 않아요. 하나님 보고 떡만 달래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인도하심에 항복하지 않아요. 가나안 입국을 거절했단 말이죠. 주를 모시고 사는 삶을 오늘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아야 됐던 사람들, 너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을 짓는, 창조하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과 열심을 기울여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을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는 신자가 아니다. 우리의 이 현실 신앙생활의 고단함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 이겁니다. 세상이 과연 우리를 사랑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상하며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뭐 시켜 먹으려고 구원했습니까?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우리를 뭐 푸대접하십니까? 우리를 격이 낮게 쫄딱으로 불러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라, 미련한 짓이라, 해서는 안 될 짓이라 하는 교훈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충성을 약속하는 정당한 지혜로운 결정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복된 순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 자가 있거든 알게 하시고, 알았거든 미련한 선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향한 본성, 세상을 사랑하는 헛된 마음 주의 사랑 앞에 다 녹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주를 사랑하는 복된 결정이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